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소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길갈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 그것이 소문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이 소문이 길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13km 떨어진 베델에서도 이 이야기가 동시에 퍼졌습니다. 나아가 베델로부터 22km 정도 더 내려간 여리고에서도 동일한 소문이 동일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합 35km 정도라는 것인데 지금 이 합정역으로부터 35km가 어디까지인가? 합정역으로부터 강변 북로를 타고 서울 끝까지 가서 더 지나가서 구리와 덕소 있는 덕소역까지 가는 것이 35km 정도입니다. 즉 이 합정역부터 시작해서 덕소까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소문의 신비한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그 예언이 전해졌지만 그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떠나는 동안 많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 도대체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곳이 본문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 바깥에서 본문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예언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으로부터 테두리로부터 시작해서 큰 문맥을 살핀 후에 점점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 두 번째로는 그 올라감의 때는 오늘이고 올라감의 방식은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 내용에서 그 2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중요한 숫자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바로 3이라는 숫자와 50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도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고 5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1절과 3절과 5절에서 3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6절에서는 선지자 제자들의 숫자가 50명이다라고 유난히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과 50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3과 50이라는 숫자는 이미 열왕기 하 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루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1장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펼치겠습니다. 1장에서 아하시아는 자신의 군대 50명을 50부장과 함께 3번 보내고 있습니다. 제 설명을 따라 1장 1절부터 흐름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이 떨어져라는 부분을 그 펜이 있으시다면 밑줄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졌고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이 보내며를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동시에 엘리야에게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올라가서라는 부분을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올라가다라는 것은 상승의 이미지와 함께 보냄의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올라가서 무엇을 전하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여기서 올라간을 밑줄 그어주시고 내려오지 못할지라를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줄을 그어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하시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는 침대에 올라간 게 그의 권력의 정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들 위에 올라섰다 생각했지만 떨어졌습니다. 타인에 의해 침대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그가 그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라고 1장 마지막은 밝히고 있습니다. 군사를 앞세워서 무력으로 말을, 자기의 질문을, 자기의 뜻을 정하려던 그 권력은 이제 그가 죽고 계승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그가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질문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가 보냈던 사람들은 두 번이나 불에 맞아 잿더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역사 가운데 통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도 그분은 누군가를 보내시고 그 보낸 자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1장의 주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들어야 할 사람에게 들려졌고 엘리야는 바른 사람의 통치를 따라 바른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신변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보냄받은 그 사명은 엘리사에게 이어집니다. 나아가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의 순간에 두려움이라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그 엘리야를 정죄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하늘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열왕기하 1장과 2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왕이 되어 올라갔다고 생각했지만 떨어지고 떨어져 침대 위에 올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어 흩어 사라지게 될 권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전해짐으로써 올려지고 올려지고 올려져서 결국 하늘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올라감의 예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올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는 내려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데려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데려감을 받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냐면 여기 보시면 3절에 데려가실 줄을, 그리고 5절에 데려가실 줄을, 9절에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10절에 데려가시는 것을 이라고 네 번이나 반복되어서 이 엘리야가 내려가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려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쓰인 다른 예가 있었는데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데려가시더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그 당시 선지자들의 제자들, 오늘은 편의상 약칭으로 제자들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뭔가 완전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막상 내 옆에 있는 저 엘리야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도망치기도 했고 잘못 판단하기도 했던 저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것은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는 직무를 잘 감당했지만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과연 성인의 단계에 근접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하늘에서 무엇을 할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솔로몬 성전을 보면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영역을 종종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임재와 통치를 하시는 신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이 있습니다. 그 지상은 땅과 바다가 있는 곳.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진입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번제단과 함께 바다라고 부르는 큰 노탕아리가 있었습니다. 물두멍과 다르게 이 큰 노탕아리는 많은 물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은 땅과 바다와 번제물이 있는 지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이 있었고 그 사이에 성소라고 불리는 영역 등잔과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등잔과 하나님의 떡을 나누고 풍요로우심을 상징하는 그 빵들과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기도의 향기가 날마다 피어오르는 성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 땅과 바다가 있었던 지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잡아 끌고 올리셔서 자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 가운데 바른 예배를 찾아 헤매이고 숨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엘리야가 평생 통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큰 기쁨이 되었고 또한 그 예배자가 무엇을 하느냐 그곳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을 대변할 중보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비단 엘리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신을 중보해줄 중보자가 이제 생긴다라는 기쁨의 메시지였고 엘리야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누군가가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이상한 지점인데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서 이 회오리 바람이라고 뜻하는 단어는 항상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그 통로, 방법이 바로 회오리 바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두세 가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4절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에 갔도다. 예레미야 30장 2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그리고 요나서 1장 1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제자들은 승천이라는 영광의 메시지와 회오리 바람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천이란 무엇인가? 손을 들어서 슝 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즘으로 치자면은 이렇게 손을 내려서 공기가 나와서 쭉 올라가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그 사다리처럼 무언가가 내려가서 그걸 딱 잡고 나는 이제 올라간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올라가거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허공을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가니까 너희 모두 행복해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뻥 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엘리야가 말 한마디 못한 채 갑작스럽게 그 바람으로 휩쓸려서 던져짐 당한다. 이 메시지 자체가 제자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혹시 엘리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징벌하면서 올리시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징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테스트인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감을 잡지 못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길을 걷고 있는데 베델에서도 아이 근데 잠깐만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여리고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아 근데 이 분위기는 좋은데 죄송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좀 이런 식으로 끼어들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그 제자들이 언제 오늘이라고만 했지 언제 광풍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광풍이 몰아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들이 심판에 말려들까봐 멀리 물러서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았다라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과 하늘로 올라감, 심판받음으로 영광받음, 그 미스터리의 중심을 향해서 지금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누구인가? 공통적으로 본문에서 나타내는 태도는 그들은 서로를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서 그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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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건대. 이 청하건대라는 말을 직역하면 제발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오지 말고 제발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너의 사역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엘리사가 너의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가 데려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알겠는데 그래도 너는 여기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제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성격상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음을 확신했다면 엘리야는 단칼에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넌 여기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넌 그냥 여기 있어. 엘리사가 따라오든 말든 내치고 엘리야는 자기 길을 갔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제발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에 엘리야가 혹시 제발이라는 청하건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찾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열왕기상 17장에서 이 제발이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과부라는 그 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때였고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약자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염치가 없기 때문에 그 염치 없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네 손에 들려진 떡을 나에게 좀 줘라. 그리고 제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셔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중 그 과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온 것이 바로 내 아이를 이렇게 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기 침상 위에다 눕히고 여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항상 인간적인 미안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제발 넌 여기 머물러야 된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걸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는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혹시라도 네가 회오리 바람을 맞아서 너까지 빨려 들어가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너는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상처받고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 심판에 말려드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멀리서도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멀리서도 지켜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인간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 엘리야 자신일 텐데 지금 엘리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위급한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기가 아니라 남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세 번의 청하건대라는 질문 앞에 엘리사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못 떠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할 겁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마지막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제일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하루 종일 길갈에서 베델로 13km 정도의 길을 베델에서 여리고로 22km의 길을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8km 정도의 길을 도합 43km의 마라톤과도 같은 추격전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 그 오늘 이스라엘 각 처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뜨리려고 달려가는 엘리야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뛰어가고 있는 엘리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엘리야, 그는 모세가 있던 저 요단강 건너 광야를 바라보고 아 저곳이 내 마지막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는 지팡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벗었고 지팡이처럼 둘둘 맙니다. 모세가 그러했듯 그는 그 요단강을 칩니다. 그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바래왔던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며 광야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둘만 남았다.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듣는 사람 없다. 그러니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힘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갑절의 몫은 장자에게 부여하는 유산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이제 난 당신의 제자라고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용했던 청하건대라는 문구를 넣어 답합니다. 그 갑절의 몫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옵소서라는 단어 가운데 그 청하건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며 말하는 것이 사역의 인수인계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자 중에 누구는 어떻고 여리고로 갈 때 거기는 무엇이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 마지막으로 길을 떠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들로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을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너무나도 붙어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들을 떨어뜨리셔서 엘리사를 엘리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엘리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몽이 쾅 떨어지듯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었고 엘리야는 마지막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하늘로 던져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순간에 엘리사가 무엇을 외쳤는가? 이것이 엘리사의 진심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신앙의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으며 애도합니다.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울던 엘리사 눈앞에 엘리야의 겉옷이 보입니다. 그 옷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물건, 아버지의 가장 중요했던 유품.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이 옷을 던졌지. 그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진 몰랐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아시고 옷을 던지셨던 것인가? 이제 옷은 던져졌는데 나만 남았구나. 엘리사는 요단 언덕에 섭니다. 겉옷을 가지고 그도 물을 치며 소리 지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나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확실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엘리야 아들 맞는지,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맞는지, 엘리야가 시작된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 맞는지 하나님 여기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음으로 지금 강을 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물이 이리저리 갈려지면서 엘리사는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했던 일을 이제 아들이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본문은 다시 돌아온 엘리사에 대해 세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6절부터 18절까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은 그들의 행동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염려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해했고 그 오해가 염려를 낳았고 염려는 자신들이 용감하다라는, 실제로는 그 50명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 방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용감하다라고 허풍을 치고 있고, 그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는 잘못된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격 없던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들이 헛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교훈하는 참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부터 22절까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목은 좋으나 이 성읍의 자리는 좋으나 물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리고 성읍이 아무리 좋은 몫에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둘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에 의해 여리고가 재건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성을 재건했고 이제 물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들어 그 잘못된 물, 그 오염된 물 한가운데로 소금의 일부를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쓴 물, 그 오염된 물 중심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시작됐고 그때 열매 맺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두 번째 사역의 모습은 저주받은 땅에 생명과 열매 맺음을 허락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3절부터 25절까지 베델에서 길을 올라갈 때에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23절의 대머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엘리야가 대머리였던 경우, 두 번째로는 나시린의 서약 가운데 나시린의 지정된 서약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시작할 때 자신의 머리를 잘라 그 화목제물 밑에 던져서 불사르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연적인 대머리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털을 깎고 던진 사역의 초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사람들은 그 엘리사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실 본문은 대머리라는 표현보다, 대머리라는 표현은 두 번 나왔는데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세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누구를 조롱하려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조롱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거면 너도 여기서 올라가 봐라 라는 식으로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신앙의 아버지가 조롱당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고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곰 두 마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은 셀기 쉽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아이가 42명이었다라는 사실은 일일이 시신을 확인해야만 밝힐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부분, 베델은 당시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보냄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열매 맺음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찢어 죽임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하시아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것인지 엘리야의 올라감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지금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계승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 질문과 주장들을 군사를 통하여 무력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아하시아의 권력은 떨어지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할 대상에게 온전히 전했던 엘리야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의 사역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어집니다. 1장과 2장은 왕권이 무엇인가? 왕권은 누군가를 보내어 왕의 말을 전하게 하는 것이 왕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게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메시지이건 간에 전해야 할 대상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으로 영광 받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예언에 모두 다른 청함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장과 2절은 이 청하건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세 번째로 엘리야 앞에 서야 했던 50부장이 자신과 자기의 50병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때 그 50부장이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권력이 더 중요한 통치의 권력임을, 더 영원한 통치의 권력임을, 더 자신이 따라야 될 권력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청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청함이 그 50부장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50명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대로 엘리야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청하건대 청하건대 청하건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청하건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할 것임을 구하고 자신을 아들로 여겨줄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바른 청함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청함은 무엇입니까? 용사 50명을 보내기를 청합니다. 그 청함은 강청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요청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가 잘못된 동기 염려였기 때문에 헛수고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우리가 청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바른 청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를 위하여 함께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메시지. 그러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제자들과 같이 방관자가 되게 만듭니다. 말씀과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자기 질문만 하면서 자꾸 맥을 끊습니다. 설교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성령님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자꾸 맥을 끊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알겠는데, 근데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 알겠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될 고난의 자리에 방관자로 서고,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꼭 말을 많이 하면서 생색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헛수고하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고통을 지나 영광이 온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술 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심판을 향하여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루에 40km가 넘는 여정은 분명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행길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배우게 됐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보냄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신앙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를 본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야가 모든 것을 이해했고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의 길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할 때 그들은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이 떠났을 때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꼭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이듯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임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식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으로, 회오리 바람은 십자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는다는 말을 제자들을 여전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들도 전혀 감을 잡지 못했고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서야 되는지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걷던 그때에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숨었고 도망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가 있었지만 예수님 옆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어디 계시니까라고 예수님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함께 십자가를 지며 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심판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광을 향한 길로 이 심판을 기꺼이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도 십자가의 오른편에 서서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 나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니까? 라고 누군가 외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 대사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다른 대사로 바꿔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좌우편에 자신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강도 둘을 세우시고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자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심판을 홀로 지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팔고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그리고 바른 교훈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참된 스승으로 저주의 땅과 같던 우리의 삶에 생명과 열매 맺음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 보냄받은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심판자가 되소서 우리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이 우리 삶의 바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와 요단을 거쳐 광야로 걸어갔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 한 사람이 요단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베델을 지나 갈멜산을 지나 이제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회오리 바람을 만난 엘리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소망하게 된 엘리사는 이제는 회오리 바람도 무섭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붙잡힌 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환자로서 그 당시 가장 우상 숭배가 흉흉했던 상징적인 장소인 갈멜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왕권이 두려움을 이긴 용기로서 엘리사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깊게 소망함으로써 영적 왕권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음으로 영광 받는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내시고 이끄시는 곳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사랑해야 할 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그리스도의 메인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이곳에서 사명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로 오르사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